예, 제 이름은 김준회라고 하고요. 지금 그 주일학교의 초등부에 교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 오후 예배, 어른 예배 이렇게 참석한 것이 굉장히 오랜만이라 좀 생소한데요. 저는 이렇게 그좀 부담스럽지만 주일학교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편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린아이의 어떤 그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음성을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족한 입술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서 큰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한장 읽고,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제 삶의 모토가 된 성경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당시의 개역 성경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비록 그때도 개역 성경이었지만 그 하나님 말씀이 저의 그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어떤 그 목적인 가장 중요한 그런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말씀이었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나서 정확한 그 성경 해석으로는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첫 번째로 오직이라는 말이 빠져 있다는 것, 그다음에 먼저가 아니고 모든 일에 있어서 최우선적,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선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최우선이라고 하는 첫째로라고 하는 달라져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의 나라에서 그가 누구인지 애매모호한 것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확한 그 나라의 실체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그 나라도 나라가 아니라 왕국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일반 그 크리스천들이 쓰는 언어라든가, 또 특히나 이제 성도들이 쓰는 언어라면 고상하고 참그 붙여야 될 곳에 그 존경의 존칭 이런 언어들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예전에 우리가 봤던 개역성경에는 참 그렇지 않은 그런 많은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 예수가, 뭐 하나님께서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표현들이 많았었는데, 여기서는 역시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가 아니라 그분의 의. 그래서 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하나님 앞에 그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그런 사람들의 자세,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성경의 이 말씀은 저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그런 인생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체로도 굉장히 이렇게 의미가 깊은 것이지만, 신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알고 있지 못한 너무나 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구나. 더 많은, 더 깊은 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 말씀 잘 들으셨으면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결론을 다 들으신 건데 예, 다시 한번 복습하시는 의미로 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내지는 이제 막 오셨을 그 상황 당시에 그 로마의 압제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네 가지 방식으로 삶의 방향이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야 너희들이 만약에 그 로마 시대에 그런 유대인들로 자라났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았겠니?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재미있는 인상 깊은 그런 내용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로마의 권력에 붙어서 힘을 기른 다음에 나중에 기회를 봐서 로마의 어떤 그 어떤 약점을 공격하고 항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인상 깊죠. 예 반응 그 두 가지가 예, 그 네 가지 반응 중에 두 가지를 합쳐서 지금 얘기를 한 건데 그 네 가지 반응을 한 가지씩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로마의 무력으로 대항하자라고 하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 세상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너무 많은 폭정과 또 어려움 당하고 있고 고난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다. 이걸 타도해야 된다. 네. 그러면서 로마 군영을 습격하고 방어하고 약탈하고 또 사람을 죽이고 예, 하는 일을 통해서 수단을 뭐 어떻든 간에 하여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사람의 삶의 형태가 한 가지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개혁성경에서는 열심당, 그 흠정에게서는 그냥 질롯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몬 베드로 말고 그냥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질롯이라는 시몬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그런 열심 당원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아 이러한 세상에 속세를 떠나서 광야에서 산속에서 그냥 내 신앙만 지켜가자 라고 하는 반응이 또 한 가지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에세네파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로마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또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의 권력에 붙어서 일단 힘을 기르자, 재물을 좀 축적하자 그런 어떤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이나 뭐 천사나 부활이나 이런 거 관심 없고 그런 거 잊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로지 현실적인 현세적인 복을 찾아서 그것만 추구했던 사람들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사장들이 거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할까요? 사두개인이라고 합니다. 예. 신앙의 지도자 역할을 해야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현세적인, 현실적인 복에만 이렇게 목매어 있다는 것이 요즘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 주변의 교회 모습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러한 그 제사장들이 타락한 그런 어떤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고 백성들을 유린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그 이런 어떤 세속과 로마의 어떤 헬레니즘 문화와 뭐 그런 어떤 그 신앙을 좀먹는 그런 어떤 문화들을 배격하고 신앙의 정통성을 지켜가자. 우리는 그래서 그런 것들과 분리하자. 그래서 이름 자체도 불리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새로운 종파가 나타났습니다. 그 종파 이름이 바리새인입니다. 너무나 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혼탁하고 그 로마의 압제하에서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그래도 신앙을 바로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야, 그래도 그나마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이런 사람들마저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어떤 그 규율과 규칙만 남고 마음은 예, 어디 간지 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구절들 가지고 세세하게 구절 그 규약과 규율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예,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이 예,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귀한 자식이 있는데 안식일 날 길 가다가 옆에 담이 무너져 가지고 아이 위에 담 이 돌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안식일에는 얼마만큼의 무게 이상을 들면 그건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하는 어떤 내용이 있거든요. 그 돌을 드러내는 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차마 그 아이가 죽는 걸 바라볼 수는 없고 그렇지만 그 바리새인들은 내 자식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그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돌을 옮기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신앙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부분을 볼 것 같으면 이 분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말 분리해야 될 것을 분리하지 않고 그 분리의 대상을 혼동해버렸다라고 하는 또 한 가지 것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지도자들이 똑바로 하지 못해서 백성들이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또 많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신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세세한 율법들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냈고 그렇게 자기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신음하는 그런 백성들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으면서 도리어 그들을 짓밟는 그런 행동을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버린, 그들이 외면한 그 세리와 창녀와 또 거지들과 많은 병든 자들과 그런 어떤 그들이 외면하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친구로 그들을 보살피실 때 바리새인들이 도리어 저자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도다 라고 그렇게 도리어 예수님을 비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놓친 게 정말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42절 예, 우리 한번 찾아보고 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누가복음 11장 4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온갖 종류의 채소의 십일조는 들이되 판단의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넘어가는도다.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판단의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넘어가는 도다. 넘어가는 도다는 무시한다. 예,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무시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판단의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넘어가는 도다. 예,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사랑은 없는 사람들. 예,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율법을 세세하게 지키려고 옳고 그른 것을 이렇게 분별하려고 하는 공의로운 부분에선 그래도 공의로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판단의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무시했다라고 사랑과 공의를 다 무시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공의라고 하는 말을 한번 보면 그 의자 앞에 공이라고 하는 말이 붙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이라고 하면 혼자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공이라고 하는 글자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예, 그렇게 있을 때 쓰는 말이고요.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공평하고 의로운 입니다. 공평하고 의로운. 예, 영어로 그 judgment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뭐 재판, 심판, 뭐 판단, 공의, 뭐 판결 뭐 등등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여러분, 재판하는데 혼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기 재판, 자기 비판 이런 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판하는데 혼자 하지 않습니다.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재판하는데 이렇게 보죠. 나랑 어떤 사람이 재판을 했는데 내가 죄를 한 50% 졌는데 아 재판 결과가 내가 한 40%밖에 죄를 짓지 않은 것으로 나왔어요. 나한테 너무나 유리하게 나왔어요. 아 이럴 때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에 감사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부합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의에 부합하는가 라고 하는 걸 봤을 때 나에게는 그것이 좋은 선일지 모르지만 상대방에게는 불의하고 불공정한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입장에서의 가장 사랑, 모든 사람을 향한 가장 지극한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한 가장 공평한 공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정반대의 그 속성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신 인격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그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는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공의는 그건 공일 수가 없고요. 공평하지 않은 사랑은 그건 진정한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바리새인들은 바로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무시한 그런 자들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 의라고 하는 부분, 의. 공평이라고 하는 부분은 평등하다.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다 이런 뜻으로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의라고 하는 말은 옳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로 볼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좀 명확한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라고 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그건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18장 9절을 통해서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9절 자, 읽겠습니다. 내 법규 안에서 걸으며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진실하게 행하였을진대 그는 의로운 자니 반드시 살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법규 안에서 걸으며 내 법도를 지켜 진실하게 행하였을진대 그는 의로운 자니라 반드시 살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여기서 법규,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걷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진실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말씀 안에서 행하시는 분, 예,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의라고 하는 것은 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예,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숨을 불어 넣으셔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계신 그런 성경,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거기서 규율을 찾아내서 자기 나름대로 규율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시간이 빨리 가는데요. 두 번째, 예,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몇 주 전에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이런 어떤 그 설교를 목사님께서 하시면서 그런 어떤 주일학교 아이들, 사회 시간에 배운 이런 내용들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얼마나 잘 기억하고 계신지 보겠습니다.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꼭 있어야 하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시는 분한테 시켜볼까요? 예, 말씀해보실 수 있어요. 국가가 성립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 예, 영토. 예, 국민, 백성, 그 다음에 주권, 예, 예, 통치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 조직. 그것을 곧 정부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국가가 만들어지거든요. 이 중에서 영토와 백성은 똑같으니까 넘어가고 이 정부는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는 또 세 가지로 분리를 해놓습니다.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데, 자,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듯이 한다고 그랬죠. 그 삼권 분립, 예, 뭐냐면 법을 만드는 입법, 국회, 그 다음에 법을 집행하는 사법, 그 다음에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다스리는 행정. 예, 그래서 정부의 그 적은 의미는 바로 이 행정부를 뜻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국이라고 하는 왕권, 왕국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영토와 그 다음에 백성과 정부에서 이 정부 하나가 달라집니다. 왕이 하는 말이 곧 법이고요. 왕이 곧 심판자고, 그 다음에 왕이 그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실제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물론 이 세상의 국가들은 그런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보고 본떠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역시 이 하나님의 왕국, 이 하나님의 그 왕국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사법권, 또 그 말씀 안에서 모든 전반적인 삶을 다 통치하시는 그런 통치가 예,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예, 왕국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33장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22절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우리의 심판자시오, 주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이시오, 주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예. 법을 주시는 분, 예, 뿐만 아니라 법을 예, 심판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왕국은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 기본이 되어 있고 그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예, 처음과 끝이 예, 모든 근본이 기초가 다 말씀으로 되어 있고 그 말씀으로 이 왕국이 예,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하나님 왕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 유대인들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 하늘의 왕국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전 우주, 모든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교회하고도 상당히 많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참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데, 예,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여기는 형제들끼리 법정에서 고소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는 형제들끼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법정에 가서 내가 옳은지 이 사람이 옳은지 좀 판단을 좀 해달라라고 하는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6장 2절에 보면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3절에는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도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보면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분명히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하면서 이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 똑바로 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왕국이 없어, 이건 천국이 없어,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들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늘의 왕국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성도들의 이 땅의 삶에서의 보응으로 나타나는 보상,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 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받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면 곧 후사요. 또 예수님과 그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와, 그러면 여러분께서 공동 상속자가 돼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데, 그러면 무엇을 상속받길 원하십니까? 새 예루살렘에 가보면 바닥이 다 황금이거든요. 그거 바닥에 있는 보도블록 해가지고 그거 나눠주실까요? 온 천지에 깔려있는 보석들 긁어모아서 그거 다 나눠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더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려야 할 더 놀라운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 우리는 천국 가면 이 땅에서 일에 치이고 힘들고 이러니까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편히 쉬기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쉼, 그런 것 이상을 떠나서 너무나 너무나 귀한 그런 위대한 계획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개혁성경에서는 왕같은 제사장, 그거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제사장인데 왕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흠정에게는 왕가의 제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면서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는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연히 아 왕처럼 편하게 그냥 이렇게 쉬고 대접받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통치에 참여하는 그런 실질적인 왕으로 표현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는 신약 성도를 대표하는 24장로가 역시 똑같은 찬양을 하면서 아까 1장 6절에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그런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예,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우리를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삼으시면서 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동 상속물인 이 하나님의 왕국을 함께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그런 특권을 주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달란트 비유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들으면서 잘 이렇게 비유하지 않는 그런 비슷한 예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예. 문화의 비유인데요. 자, 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 한번 요거까지는 한번 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여기는 달란트 비유하고 좀 다릅니다. 주인이 여행을 간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문화의 비유에서는 12절에 19장 12절에 보면 어떤 귀인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리고 15절에 그가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와서 예, 한 문화를 줬던 사람에게 너 어떻게 했니?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한 문화를 줬더니 어떤 사람은 다섯 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을 때 달란트에서는 그만큼의 그 이상의 달란트를 나눠줬지만 여기서는 보상이 다릅니다. 17절 한번 다 같이 예 19장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2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리라 합니다. 예.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에겐 다섯 도시를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힘든 세상에서 눈물 없고 그냥 평안하게 지낼 영원히 하나님과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지낼 그런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그 이상의 우리와 함께 또 다른 더 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아니니 요한계시록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고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예, 21장 맨 마지막 절에는 바로 그들이 누구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요한계시록에서 22장 5절이 그 역사적인 어떤 부분으로 기록을 마지막 하면서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온 우주를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그 온 우주를 같이 다스리는 일에 저희들을 참여시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다면 이 땅에서 아까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것처럼 누군가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또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시궁창에 뒹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모욕을 받건 상관없이 내가 조금 더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모습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은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어린아이로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태어나서 이제 어린아이에서 이제 점점 자라나면서 청소년기를 거치고 이제 성장해 가면서 아, 이제는 정말 내가 내 계획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자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연구하면서 많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에서 내가 그러면 이 땅에서 그러면 결국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내가 어렵든 간에 좀 부족하든 간에 미약하든 간에 상관없이 이 땅에서는 내가 가진 것 작은 것 그거 하나에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우리 이 문화 그 이쪽 그 에서는 뭐였죠? 네,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을지라도 미약하고 나약해서 저희는 그런 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의 이런 어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실천하고 성숙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더 크게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그 통치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그러면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바로 첫째로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것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고 그분의 의를 그분의 왕국을 구하는 것이 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을 그런 것을 원하시는지 그런 것을 알게 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회가 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탐독하시고 연구하셔서 그 끝없이 솟아나는 그 풍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